사무엘하 13장 34절부터 39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요나답이 왕께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 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참으로 부족한 것들, 우리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서 잊지 못한 것들,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하나가 온전히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해가지고 신앙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구원의 문제를 두고 생각을 한다면은 예수 믿는 것으로 이미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은 완벽하게 맞춰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사실상 지금 당장 이 세상을 졸업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은 구원 문제 말고 뭔가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그 문제가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 문제 말고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것, 주어져 있는 것, 그게 뭐냐면은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고 또한 책임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는, 나에게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가 남아있다.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문제가 남아있지만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산다면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내 일반일 것이고, 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께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을 가진 자로 세상을 산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항상 얘기하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뭐 착한 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하고는 연관이 없는 겁니다. 제가 말한 그거,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뭐 착한 일을 하는 거,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면은 뭐 그런 생활을 위해서 굳이 하나님이 또 믿음이라고 하는 걸 선물로 줘야 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로 산다는 이 얘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원리에 기초해가지고 믿음으로 인해서 소망하는 것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 굳게 지키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을 가진 자로 사는 문제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복잡하지를 않아요. 자기 뜻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세상에 자기 소망을 두고 자기를 열심히 살아가면은 칭찬받는 그런 삶은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 얘기는 이미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자로부터 구분되었다. 뭔가 좀 별도로 구성된 그런 구성원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그 얘기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세상은요, 세상에다가 모든 소망도 두고 모든 목표를 두고 그걸 열심히 살고 있지만은 믿음이 있는 신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를 내가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다른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가 막연하게 천국을 믿으면서 난 천국 갈 거야. 이리 기대하고 사는 것. 이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면은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하고 소망하지 않은 사람하고 다를 거란 말이죠. 그 다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내게 있느냐는 것. 항상 그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나의 질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하고 사는 모습이, 살아가는 그 삶의 생각이, 사고방식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이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을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싫어하기도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죠. 천국을 원하지만, 천국을 원하지만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뭔가 좀 싫어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것,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만큼은 좀 회피하려고 하는, 따라가는 건 멀리 좀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게 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나는 어떤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그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함으로써 하시려고 한 일이 뭐냐? 그건 이 세상 속에서 신자로 하여금 신자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하나님 원수가 누구냐는 것, 그걸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부한 채 자기 힘을 내세우는 모든 것, 그게 하나님의 원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수로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 세상에 힘되는 걸 원하고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류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그러한 고백 가운데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기를 소원하고 살아가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힘되는 것을 의지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걸 위해 신자는 날마다 싸우는 것이죠. 신자의 삶은 날마다 그래서 태극태극 싸우는 거라고 말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힘되는 것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모든 마음을 그쪽에 두려고 힘을 쓰는, 그게 신앙의 싸움이죠. 예수님을 내 속에 두지 않고 내가 누구이며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내 속에 밀려드는 건 결국은 세상 힘되는 것들입니다. 힘되는 것이 내 손에 있으면은 세상을 사는데 분명히 도움 되거든요. 큰 소리 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신자가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수가 뭐냐, 또 신자가 이 땅에 남겨져 있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그걸 통해서 하게 되는 일이 뭐냐, 이 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고 소홀히 하고 멀어져 있는 모습이 또 뭐냐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장에는 전체의 내용은 그 다윗 집안에서 일어난 그 형제 간의 권력 상쟁이죠. 죽고 죽이는 이제 그러한 그 다윗 집안에 그러한 내용인데, 이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 집안에서도 하나님의 원수가 지금 등장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윗 집안에 등장한 하나님 원수가 누구냐? 먼저는 암논이에요. 왜 암논이 하나님의 원수냐? 여동생인 다말을 범하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나빠서 그래서 하나님 원수냐? 하나님 원수는 그런 식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나쁜 행동을 보시면서 너 이런 행동이 있으니까 너 내 원수야 이렇게 그 평가하는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암논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암논이 다말을 범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13장 14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힘으로 억지로 차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암논을 하나님 원수라 이렇게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힘을 발휘했다. 내게 있는 힘으로 내 원하는 걸 차지하는 그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란 얘기입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자기와 동침하기를 그 요구했을 때 다말이 한 말이 있죠.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일이다. 이런 말을 다말이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너의 지금 그 요구는 하나님 계명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잘못된 거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서는 행해서는 안 돼. 그런 일이다. 그러니 그만둬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근데 암논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 억지로 자기 힘으로 동침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그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 힘을 이용하는 그게 암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원수란 얘기예요. 그 행위가 아니고 그 사고방식. 그게 원수란 얘기입니다. 내가 다말보다 힘이 세니까 내 힘 가지고 다말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논을 하나님 원수라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원수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역시도 자기 형을 죽였다고 하는 그 살인 행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수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압살롬의 경우도 하나님 원수라고 하는 그 내막에도 따로 있는 겁니다. 압살롬은 자기 계략을 가지고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역시 압살롬에게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건 안중에도 없었단 말입니다. 오직 자기 분노를 푸는 것이 압살롬의 목적이었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있으되 그 말씀을 밀쳐내버리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 원수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얘기는 근데 암논의 하나님 원수인 암논이나 이 압살롬이 지금 그 초점이 아니고 그 하나님 원수로 등장하는 이 암논과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34절에 보면은 이게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자,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이 다윗에게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암논은 다윗의 장남입니다. 다윗의 사랑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냥 그런 암논을 죽여버렸으니까 다윗의 처부를 또 생각을 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아들을 죽였는데, 이복이지만 형을 죽였는데 어떻게 떳떳한 얼굴로 다윗을 대면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돌아가지를 못하고 구술왕 암미올의 아들 다멜의 달메의 집으로 이제 피신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장남은 죽었고 또 동생이 죽였습니다. 동생은 피신했고 딸은 또 오빠한테 당했고 이런 일들이 한마디로 집안이 쑥대밭이 된 것 아닙니까? 다른 집안과 어떤 티격태격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한 집안에서 같은 형제들끼리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한 것이란 말이죠. 그건 한마디로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콩가루가 집안이 되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일들에 대한 다윗의 태도, 그게 상당히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있었던 이 암논의 사건에서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21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행한 그러한 그 일을 다윗 듣고는 심히 노했단 말이죠. 이건 분명히 다윗이 암논의 그 행위에 대해서 분노한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분노 다음에는 어떤 뭐 그 반응이 나와야 되겠냐 그 말이죠. 암논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뭔가 좀 벌을 주는, 잘못했으니까 뭔가 좀 징계를 그런 내리는 그런 어떤 처벌이 따라오는 것이 좀 맞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분노는 했는데 분노한 다음에 다윗의 어떤 행동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화만 내고 그쳐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암논의 그 행위에 대한 다윗의 확실한 조치, 그게 없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압살롬이 암논에 대한 분노가 삭혀지지를 않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또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으로 이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윗이 암논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한 건 뭐냐? 왜 분노했느냐? 그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암논의 죄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 아니냐? 사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암논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으로 보고 노한 것이라면은,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 죄에 대한 하나의 범죄에 있으니까 그 죄에라도 징계를 내리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암논의 행위는 단순히 여인을 욕보이는 그런 악이 아닙니다. 동생을 욕보이는 그런 나쁜 행위가 행위로 그렇게 성경에 행위만 단순히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서 죄를 말할 때는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가지고 죄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행위에 담겨있는 인간의 속성, 인간의 본성, 이걸 끼집어내가지고 죄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죄란 말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한 얘기,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범죄를 두고 나단이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한 가지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양을 많이 가진 부자가 한 마리 가진 가난한 사람 양을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대접한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다윗의 죄를 지적하려면은, 그때 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하려면은 어떤 권력을 가진 남자가 가난한 사람의 아내를 강제로 욕보였다, 이런 얘기를 해야만이 다윗이 쉽게 자기 죄를 알아채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양을 빼앗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한 그 얘기를 나다니 왜 뜬금없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말한 줄 몰랐단 말입니다. 왜? 자기 행위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그런 부자 잡아다 죽이라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뭐 화를 냈다 그 말입니다. 사실상 다윗의 얘기는 뭐였냐면은 힘 있는 자가 자기 힘을 가지고 약자의 것을 빼앗은 바로 그걸 드러내는 얘기였단 말입니다. 왜? 다윗의 죄가 바로 그랬거든요. 그냥 여인을 범했다. 이게 다윗 죄가 아니고 왕이라고 하는 권력, 힘을 이용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는 그 여인을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는 오직 힘을 발휘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자기를 지키는 바로 그러한 그 모습을 그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나아다는 얘기였던 것입니다. 결국에 여인을 욕보였다 그 남편을 죽였다는 그 행위보다는 그 행위의 내면에 담겨있는 인간의 악한 본성,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그게 뭡니까? 세상 말대로 돈이 있으면 못할 게 없다. 권력이 있으면 못할 게 없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 바로 그 자체가 악이란 얘기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겁니다. 나단은 그걸 꼬집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 나단에게 자신의 힘으로 약자를 누르고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네가 바로 하나님 원수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을 다윗이 받았던 거예요. 자, 근데 암논이 힘으로 다말을 엿보인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다윗과 똑같은 죄악이란 말이죠. 따라서 다윗이 만약 평소에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에서 하나님 내가 바로 내 권력 내 힘을 이용해서 약자를 누르고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그런 한의 원수가 아닙니까? 내가 바로 그러한 자가 아닙니까? 이런 고백과 그런 상한 심령이 계속된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아왔었더라면은 분명 암논에게서 자기와 같은 그런 인간의 속성, 그런 악을 보지를 않았겠냐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원수로 있었던 것처럼 야 암논 네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것 이걸 다윗이 보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원수된 사고방식을 다윗이 알아챘다면은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불러다가 너의 그런 행동은 하나님 원수된 것이다. 호되게 야라를 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에 따른 징계를 내리는 것 이것이 다윗의 위치로서 옳은 일이었다고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정의를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다윗 책임이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이 위배된 것은 이스라엘 끊어버린 것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아니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는 거 이걸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거룩과 의를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신자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에 믿음의 그 본질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를 않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게 주님의 그 정신에 복음의 그 본질에 위배된 것이 있을 때에 내 스스로를 용납하지 않고 자기를 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지 살아있을 때 신자인 것이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게 죽어있다면 사실상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볼 때 다윗은 자기 악함을 보지를 않고 있었다. 자기의 그 예전 죄악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 원수였다는 그 사실을 다윗은 까맣게 잊고 살았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논 행위에서도 그게 하나님 원수라고 하는 걸 다윗은 눈치를 채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암논에게서 그런 악을 보지를 못한 상태에서 분노를 냈습니다. 그럼 다윗의 분노는 뭐겠습니까? 다윗이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악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었다면 힘에 의해서 희생된 다말로 인해서 다윗이 분노를 내야 돼요. 너 때문에 약자 희생했다. 다말이 희생했지 않느냐. 그 다말 때문에 분노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말은 힘에 의해서 수치를 받는 약자 편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 언제나 그 강자, 즉 힘에 의해서 희생하는 약자로 인해 분노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항상 당하는 쪽에 있는 약자 때문에, 힘 때문에 눌림받고 당하는 그 약자 때문에 분노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런 말씀을 내요. 아벨의 피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강자의 힘에 의해서 희생한 약자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하나님은 그 약자 호소를 들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 뒤에 또 11절부터 보면은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받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한 그 벌을 가인이 받죠.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을 저주하시는 것은 아벨의 피를 보시고 아벨의 호소를 보시고 그 약자 희생을 보시고 가인을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마음은 약자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 마음을 다윗이 알았다면은 힘에 의해 희생한 다말로 인해서 암논에게 분노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 원수의 사고방식을 보인 암논을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편에선 다윗으로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게 없더라 그 말입니다. 수치를 당한 다말에 대해서도 전혀 어떤 생각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지 않습니까? 이걸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의의 마음을 자기 속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다윗의 노한 것은 뭐냐? 뭐 이건 그냥 짐작을 해볼 뿐이죠. 성경이 안 나와 있으니까. 만약 여러분의 집에 이 다윗 집안 같은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일을 일으킨 자식에 대해 분명히 분노할 것입니다. 그럼 왜 분노하게 되겠습니까? 왜 화가 나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집안 망신이라고 하는 그게 크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너 때문에 내 집안, 이 위대한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 이 무너져, 망신당한다. 그로 인해서 분노가 나오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자식이 못 났을 때 부모가 분노하게 됩니다. 자식이 화가 나게 되죠. 그게 화가 납니까? 네 못남 때문에 내 체면 상한다는 거. 그게 주된 이유가 될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럴 거란 말이죠. 다윗의 분노도 이러한 면에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너 때문에 집안 망신됐다. 나는 왕인데 이 왕의 집안 꼴이 뭐냐? 또 그러한 쪽에서 분노가 일어났을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다윗의 분노는 약자를 억압하고 수치스럽게 한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분노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논에 어떤 징계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분노한 것으로 그쳐버린 거예요. 이러한 다윗 태도는 암논으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에게도 계속 보여지거든요. 압살롬이 암논을 계략을 써가 죽인 건 역시 하나님의 원수된 사고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수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힘에 대해서 힘으로 대항하고 복수하는 것은 세상 방식이지 하나님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도 그냥 당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하늘의 천사를 불러다가 막 그들을 쳐부십시오. 이거 힘으로 대항하십시오. 그게 세상 방식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수된 모습인데 이 제자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지키는 것이 무언가를 주님께서 보이셨는데 그것은 때리면 맞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의 방식이었단 말이죠. 복수를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분노를 품다가 기엽고 복수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이건 하나님께는 없는 사고방식이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 계명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배운 것은 배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리는 것으로 그렇게 갚아란 말이 있긴 있습니다. 한 대 맞으면은 한 대 때려 갚아라는 그런 계명은 있어요. 근데 그 계명은요, 내가 해를 받았으면 받은 그대로 되돌려주라. 복수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당한 대로 갚아라. 그게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 복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받은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으로 그치지를 않습니다. 두 배세 보태가 되돌려주는 것이죠. 다말은 안 죽었거든요. 근데 암놀 죽이지 않습니까?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백 대를 때려버려야만이 속이 시원한 것이 인간의 복수란 말입니다. 결국 복수인데 화풀이란 말이죠. 화풀이.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런 계명은 복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의 계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단 말이죠. 복수는 허용하지 않는다. 화풀이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남에게 해를 입힌 이웃을 보호하는 하나님 마음이 실려있는 것이 바로 그 계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깡그리 다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화풀이를 위해서 자기 힘으로 복수를 내질러버린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수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압살롬 행위에 대해서조차도 다윗은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지 자식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은 다시 보이고 있는 거예요. 39절에 보면은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압노는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압살롬이 도망한 지 3년 지납니다. 3년 지나고 나니까 뭐 또 자식이 보고 싶은 그게 뭐 아버지 마음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압살롬을 그리워해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 자식이다. 뭐 그런 끈끈한 혈육의 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암논이 이미 죽어서 위로가 되었다. 이미 죽어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위로가 되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위로가 되었다는 것은 마음의 편안함, 그걸 의미하는 것인데 암논이 죽어서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3년 지나간 세월 동안에 암논의 그 죽음의 상처를 잊어버렸다.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제 암논의 죽음이 서서히 잊혀졌다. 그 말입니다. 결국 뭡니까? 죽은 자식은 죽은 자식이고, 이제 살아있는 자식에게 미련이 가고 그리워한다. 그 얘기예요. 이건 오직 혈육의 관계에 의해서 자식에 대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다윗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로서 당연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말한 대로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마음을 보여야 되고 이스라엘의 말씀을 굳게 설 수도 해줘야 되는 것이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다윗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편에선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아니고 단지 자신을 생각하는 아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잘못이라는 얘기죠. 다윗 집안이 무너졌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아들들이 못된 짓을 해서 무너졌다 그것이라기보다도 진짜 다윗 집안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지를 않았기에 다윗 집안이 무너진 것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가 중요시해야 되고 교회가 굳게 세워야 될 것 그게 뭐냐는 얘기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모인 것이긴 하지만 인간의 정의에 끌려 모이는 게 되면 안 되는 게 교회란 얘기예요. 교회는 모든 일에서도 인간의 정이 앞서면 되는, 앞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 하나님의 원수의 사고방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또 덮어주고 넘어가는 게 장땡이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고 분명한 구분이 사라져버릴 위험이 굉장히 다분해요.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인간의 정이 살아있는 것, 그게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굳게 세우는 것, 그게 참된 교회의 정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의 정신을 짓밟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 원수인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나의 어떤 것이 하나님 원수로 등장하는 것이냐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이 세세토록 여러분이 아셔야 한단 말이죠. 우리는 힘써 복을 말하고 하나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과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또 이 교회에서 그대로 대접을 받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이 대접받고 있는 교회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이 대접받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이냐? 이걸 굳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대접받느냐 아니면은 사람이 대접받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가 사람이 대접받으면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죄에 대해서 마음 놓고 말을 못하게 됩니다. 사람의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설사 죄가 외쳐진다 할지라도 상당히 기분 나빠기 십상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교회에서 굳게 세워져야 되는 것은 사람도, 사람의 체면도, 자존심도 아니라는 것, 다시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기분이나 체면 때문에 말씀이 전파되지를 못하거나 가려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윗 집안은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지를 않았습니다. 다윗부터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의를 두고 자식들을 대하지를 않았습니다. 의를 따라 행하기보다는 힘으로 약자를 정복하고 또다시 힘에 대해 힘으로 복수하는 이것만 난무하는 것, 이게 다윗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사라진 것이 다윗 집안의 무너짐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살아있어야 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힘의 방식을 교회는 철저히 거부하고 밀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의의 정신이 내 속에 살아있고 하나님 마음을 내 속에 두고 살아가면 말미암아서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세상 방식이 뭐냐는 것, 그걸 여러분이 눈을 시퍼렇게 또 감시를 해야 된단 말이죠. 남을 보라는 게 아니고 자기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감시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없을 때 우린 다윗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자식을 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약자의 삶, 그게 정당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여러분 삶이 돼야 합니다. 약자의 삶. 힘으로 대항을 하고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강자의 모습이고 그건 하나님의 원수일 뿐이라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교회의 그러한 강자의 그 사고방식을
끌어오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사라진 교회는 이미 무너진 교회다는 거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대로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볼 뿐만을 바라보시고 의지할 뿐만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사회방식, 하나님 원수의 사고방식, 그거 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행여 나에게서, 이 교회에서 그런 원수의 사고방식이 보여진다면 끊어달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큰 이유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런 삶을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주를 열심히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사라져 있는 다윗 집안의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왕으로 있는 다윗부터 하나님의 그 의를 속에 두지 아니하고 자식들을 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의의 편에 서서 다윗들을 아들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있고 말씀이 있기보다도 세상에 내 속에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구분할 걸 구분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그르다고 보지를 못하고 그저 이 세상 것도 모든 걸 우리가 좋다고 여기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저희가 돌아보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의가 굳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 은속교회 오직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걸 위해 우리 온 성도들 자기에게서부터 하나의 원수의 사고방식 이끄들라 끊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 의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